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교훈해 주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귀한 시간들이 헛되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국내외 형제 자매님들,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욱 귀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전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8월 17일서부터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도 짧은 학예 수양의 기간이지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더욱 많은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찾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스크 쓰셨다고 적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크게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마스크를 쓰고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찬송 소리도 예전하고 좀 다르게 적게 들리고 우리가 또 성경 읽을 때도 소리가 좀 적어서요, 오히려 좀 우리가 좀 침체되어진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그렇게 좀 읽으셔도 침 안 틀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쓰고 계시니까. 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요,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혼동된 모습으로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거짓일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럴까? 이것을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거짓이면 어떻고 옳은 것이면 어떻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돼. 아마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성경은 그러한 모습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2절 말씀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도 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또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혼합시켜 놓는 혼돈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에 그 대표적인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미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후일을 영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하지 마라, 미혹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과 참이,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를 피곤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거든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시대를 정확한 모습으로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질수록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붙잡은 것은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자신 아니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자신의 삶이었고 그 생명이었고 그 삶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모든 이로운 것들은 다 배설물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붙잡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모습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혼란할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분명한 것을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언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 형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죠. 그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생긴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창세 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1장 보시죠. 다음 장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놓고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즉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정하신 것이. 그 예정하신 것이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을 예정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 개인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정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잠깐 붙잡으시고요. 고린도 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에베소서는 지금 붙잡아 놓으시고요. 고린도 전서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들 창세 전에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세 전에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들 창세 전, 즉 태초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그 태초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물질의 시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시작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시작 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 아직 산들이 생기지도 않았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깊은 샘이 생기기 전에 세상에 땅도 들도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때를 태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태초에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여러분 진토의 근원이라는 것이 진토가 영어로는 더스트, 먼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가장 작은 것, 그 작은 것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자, 전자, 더는 더 올라가면 양성자, 중성자, 쿼크 뭐 이러한 미립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한 미립자들이 존재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위의 하나님밖에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예정을 하셔요? 뭐 그리스도란 뜻이 구원자란 뜻이지 않습니까? 뭘 구원하실 게 있죠 그때?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정을 하셨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최초의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죠. 그래서 그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해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게 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구원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셔야지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예정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예정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십자가의 고뇌는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십자가의 고뇌가 있었고 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셨으니까. 또 예수님도 자기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뇌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 십자가의 고뇌를 가지고 계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들이 70년, 80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 속에서 그것도 100년 남짓한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엇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의 어떤 고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 무슨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뇌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고뇌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정하신 거잖아요. 구원받는 개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교회 다녀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찾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예,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33살의 청년이 2000년 전에 자그마한 나라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청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돌아가신 그 33살의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됐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죠?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동일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죠? 믿음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을 놀라운 모습으로 여러 번 말씀하고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했죠. 예, 아니 저도 알죠. 내 오라비 삽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산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도마에게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마에게도 네 손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라.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 믿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 즉 그 사실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창세 전에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세상 끝이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세상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창세 전에 시작이 되어졌고 세상 끝날에 세워졌고 그리고 세상 중앙에 세워졌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십자가는 존속합니다. 기억되어집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 가서도 십자가는 분명하게 기억되어져요. 왜?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못 박힌 자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설령 내 생명은 버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시간적으로도 영원점,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서부터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십자가는 존재해요. 그러니 시간 속에 70년, 80년 있는 내 생명보다 십자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내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만큼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자,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능력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미리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그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삼으실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이제 자기 죄로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 창세 전에 계획되어져 있고 창세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 가운데 계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지 못한다라면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제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걸 가정을 해보시고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 개인으로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에요. 왜? 첫째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지옥 가는 그 모습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내게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취해감을 입습니다. 내 삶과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나는 정말로 억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합리하신 분이 되셔요.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담은 무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에서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은 불행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그 아담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됐다.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완전히 무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 사실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은 남아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옥을 가는 것,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이제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고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철저하게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아담처럼. 그래서 아담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담은 잘못된 선택했으니까.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그 죄로 지옥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잖아요.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지나간 죄, 그리고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 내 평생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갑니까?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의 잘못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자기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십자가 밑에서 내 죄가 용서 못 받을 죄가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 이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시간 밖에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죄가 용서가 안 되겠어요? 아담의 죄도 용서가 되죠. 왜? 아담도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 끝날 때 태어나는 그 아이도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영혼 속에 계신 분이잖아요.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이 모습을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고 세상과 나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 십자가는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분리. 여러분들 십자가는 내 죄하고 나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못 박혔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동쪽에 있고 내 죄가 서쪽에 있다라면 십자가를 두고 동과 서가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하고 내 죄하고 동하고 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완전한 분리죠.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분리되어진 모습이 죄하고 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졌잖아요. 내가 지은 죄하고 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죠? 또 십자가는 나하고 지옥을 완전하게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다시는 지옥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완전한 분리거든요. 영원한 분리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십자가는 사실 마귀하고 내가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지금은 내 삶 가운데서 마귀가 나를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하고 나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또 십자가는 정말로 세상과 내가 영원히 분리되는 모습이에요. 이 직접적인 이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나하고 세상은 십자가로 완전히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내가 분리가 안 된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부로 세상하고 완전한 이별입니다. 그죠? 완전한 이별이에요. 옛날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7년 환란 이르기 전에 나는 간다 그러한 이 옛날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하고 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나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정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라면 그것이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여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세상은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 바라볼 것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한번 한강변에 가가지고 야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가 이 세상을 기가 막히게 데코레이션 해놓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온통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산다라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대마가 세상으로 갔잖아요. 대마가. 그죠? 왜 갔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요. 사랑할 만하거든요, 세상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시기에 그래 나도 세상에 가서 돈 좀 벌어 볼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돈 버셔야죠.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보다 모임 없어졌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정말 갑자기 내게 많아진 거예요. 그 많아진 시간, 많게 되어진 시간 가지고 정말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5장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자유가 생겼어요. 놀라운 많은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어쩌할 줄 몰라요, 정말로. 한 달에 몇 번 그냥 줌으로 들어가서 교제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정말 내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나도 이 시간에 뭐 특별히 교회 가서 뭐 봉사할 것도 없고 모임도 별로 없고 뭐 그 시간에 잠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 몇십만 원 버는데 그게 뭐가 나빠? 예, 안 나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신앙의 모습이 얼마만큼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는 지금 놀라운 모습으로 형제자매들 못 모이게, 그리스도인들 못 모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말 그 단어가 굉장히 싫습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습관을 원래 본문 원문에 찾아보니까 법으로 규정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습관도 포함하고 있지만 원래 법으로 규제되어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놓고 살펴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규정들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냥 무조건 모이시다,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돼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돼 있어요. 나라에서 그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러면 그와 같은 명령을 따르면서 우리들이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 정말 우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모임과 많은 봉사 때문에 사실 내 개인적인 시간을 못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을 돈하고 바꿀 것이냐 아니면 복음하고 바꿀 것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특별히 뭐 교회 모임도 없고 뭐 신방 갈 일도 없고 전도할 일도 없고 뭐 시간 어차피 남는데 그 시간을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면 나는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이거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죠? 마귀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식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과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라오디게의 모습입니다. 부유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죠?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조금만 나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련하다는 것이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불쌍한 것, 비참한 것, 가난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다라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눈먼 것과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단지 내 육체로 보이는 이 세상만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이 보는 것, 그게 과연 어떤 것인가? 세상적인 것이 훨씬 많으면 내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가지고. 이러한 이 마귀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결코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영원히 분리시켜 놨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영원히 이별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오늘이라도 이 시간에 오셨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영원히 나하고 세상하고 나하고 죄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들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셔요. 십자가.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 우리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소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난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끔찍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단지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33살의 청년이 120대의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여러분들 십자가만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그 자체만 바라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인데 그런 끔찍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라면 저 십자가 안 믿습니다.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라면.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19절 같이 읽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은 부활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새 생명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죽음과 새 생명, 죽음과 새 생명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죽음하고 새 생명이 어떻게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인데. 십자가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죽음과 새 생명이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따로 떼서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새 생명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어놓는 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놀랍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보시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다인이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잖아요.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두 존재를 하나로 만드는 힘,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새 생명이 만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잖아요. 나 같은 죄인과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내가 교회하고 만났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모습인 것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둘이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나는 절대로 합쳐질래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나는 지극히 악하고 천하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하나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하나, 하나, 하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내가,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내가 하나가 됐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또 하나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생명. 십자가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십자가는 나 같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자, 십자가가 내게 새 생명을 주는데 언제 내게 새 생명을 주는가 하면 십자가가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킬 때 생명이 잉태되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교회가 나눠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생명이 탄생하지, 부부가 서로 떨어졌어요, 나눠졌어요, 생명이 탄생이 됩니까? 만약에 부부가 서로 떨어졌는데 생명이 탄생이 됐다,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죠?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십자가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가 같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같습니까? 아니면 태어난 고향이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힘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나눠진다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보조, 같은 뜻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이 하나시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아니 나는 내 일이 따로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부가 힘써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면 부부는 나눠지면 남보다도 못해요. 여러분들 머리하고 몸하고 나눠지면 죽음입니다. 그죠? 머리하고 몸은 하나가 됐잖아요. 머리하고 몸하고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하고 몸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머리와 몸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몸이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전한 몸을 머리하고 몸을 나눠버려 보세요. 뭐가 되나?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 됐습니다.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복음 읽은 이 말씀에도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완전히 하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게 충만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 자체가 내가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나이고. 그죠? 그게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상태가 되면 성령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아버지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완전히 하나시니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시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교회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 내 개인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뮤지컬 명성황후 그 주제곡인 다 가거든 이라는 그 주제곡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저 바람 하나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제가 그 가사를 듣다가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이게 그 이 와닿는 가사가 뭐냐면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슬퍼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슬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프기 때문에 슬프려고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내가 왜 삽니까? 복음 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제가 요새 그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 지나간 삶이 왜 고난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분하고 오늘 점심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안 전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저도 그거 동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 전할 바에는 죽는 게 낫죠 뭐 때문에 삽니까? 제가 너무 격하게 이야기하나요? 제가 감정을 최대한으로 지금 조절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 전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쉬는 게 낫죠 복음 안 전하면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세상에서 죄 질 텐데 그죠? 저 그분이 이야기한 거 100% 동감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 전하면 죽는 게 낫죠 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이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도 복음 전해야 돼요 슬퍼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그 가사를 거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난 받아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고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아도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죽기 때문에 죽으려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 14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또 육체의 욕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결코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